사실 지난주 19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안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광야까지 쫓아온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죠. 떡과 물을 제공하시면서 우선 지친 육체를 소성시켜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17장에 이미 암시하고 예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17장에 보면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또 그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그 한 끼 음식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절실한 여인의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죠. 이런 암시를 통해서 오늘 똑같은 현황들이 이 광야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심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되죠. 엘리야는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같아요. 그가 이 행로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이세벨의 서슬퍼런 생명의 위협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게요? 내일 이맘때쯤 네 생명도 저 선지자의 생명과 같게 될 것이다. 죽이겠다는 위협이었죠. 그래서 도망을 갔다면 죽으려고 도망을 간 겁니까? 살려고 도망을 간 겁니까? 그렇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줄행랑을 쳤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요구하죠?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면 그냥 이세벨 앞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맞짱을 뜨든지 하는 게 오히려 떳떳무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목숨을 위해 도망을 가놓군 로뎀나무 밑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는 죽을 마음은 없어요. 그 진짜 속뜻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런데 이 항변의 의도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공감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그 정도 승리와 역사를 일궈내고 그의 두 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조금만 더 밀어주면 이제 정권도 바뀔 수 있고 백성들의 민심도 돌아왔고 우상 섬기던 선자도 처형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자기의 기대대로 진행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엘리야는 그 의도 자체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새에 너무 자기가 이 시대 속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인식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서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도 역사하셨고 3년 반가량의 가물었던 땅에 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혼자서 850명을 처치하도록 제게 팔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서 도착해 보니 기다리는 건 이세벨이라는 실권자의 서슬퍼런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패턴이 아닌데, 그럼 거기서 마음이 꺼져버린 겁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살기를 원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더 깊은 뜻은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사역으로서는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임서, 선지자로서의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등 두들겨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일으켜요. 그리고 먹죠.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진 않아요. 여기가 지난주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는 여전히 그냥 누워서 앵토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애들처럼 투정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나 안 해요. 하나님 혼자 다 알아서 하세요. 나 그냥 여기까지 하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7절 다 같이 시작.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입자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나.
자, 그는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럼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키로수로 치자면 한 60km, 길게 잡아야 70km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70km 정도 된다고 볼 때 이 거리가 과연 40주야가 걸릴 만한 거리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보로 걸어도 그렇게까지 걸리는 거리는 아니에요. 60km 한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걸으면 하루만 해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60km 정도면. 제가 그 선교지 이번에 대만 가서 저는 항상 그 키로수를 재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은 똑똑해서 그런 게 다 체크가 됩니다. 몇 키로 걸었는지. 대만 가서 걸은 키로수가 11km예요. 하루에 11km 걸었어요. 뭐 공항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키로수를 다 재보니까. 그러면 종일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걸으면 한 60km 정도 길이는 아무리 걸려야 하루 반 정도. 그런데 이 길을 지금 며칠을 걸었어요? 40주야.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뭘 연상하는 그림이 여기 감추어져 있을까요? 누가 이랬죠?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을 걷는 날수를 신명기 1장에서는 열 하루 길이라고 표현했어. 열 하루 길.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나오죠? 제40년. 그러니까 그 말은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걸렸다는 비교 수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황 내지는 방탕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엘리야도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해서 호렙산까지 거리를 학자들은 정확하게 60km, 그래서 70km는 절대 안 넘는 이 정도의 거리로 추산을 할 때, 이건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40주야는 심한 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갔다는 얘기입니까? 부지런히 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많은 번민과 갈등과 헤매임과 생각과 이렇게 하면서 호렙산까지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이 호렙산까지의 길이 하나님이 과연 의도하신 길일까? 아니면 엘리야가 작정한 길일까?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주의한 내용을 정확히 보면 장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은 당연히 아닐 게고,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다른 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또 나오죠? 앞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9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몇 번 등장을 했습니까? 앞뒤로 두 번 등장을 해요. 항상 성경에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확증이나 강조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뭘 강조한 걸까요? 너 지금 이곳이 네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화두가 자연스럽게 하나 정리가 돼요. 이 길은 엘리야가 의도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길입니까? 엘리야가 의도한 길이에요. 그는 사실상 숨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숨으려는 자리까지, 마치 그 욥기에 나타난 표현처럼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런 집요한 하나님의 추적을 여기서 우리는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종이 된 목회자들의 그 후담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 끝에 내몰리다 떠밀리다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신학교에 와서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 길을 걷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꺾으시고 안발을 걸어서 결국은 신학교에다가 밀어넣어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이 한번 추적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은 특별한 추적장치가 있어서 아주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무섭죠? 겁나죠?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구약의 또 다른 인물과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자, 우리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3장을 다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자, 저녁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찾읍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찾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3장 12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오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모세의 마음이 지금 거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걸레 조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사명이고 소명이고 백성이고 다 싫은 거예요. 짜증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울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까지 분위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왜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야, 난 지금 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자. 어디 나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난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 거짓말하는 것 같니? 계속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방식과 모세의 기대와 어긋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모세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을지 안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뭘 보여달래요? 영광을 보여달래요.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 그렇다면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걷다 보면 너무 환장하고 답답할 때 가다가다 무슨 마음이 탁 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내가 딱 알아들을 만큼 뭐 확실한 거 없어요? 그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백성들은 처지죠, 말 안 듣죠, 으짝 놓죠, 고기 내라 물 내라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것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 성화를 보게 합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도 가고 안 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니까.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있다 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화내지 말고 그냥 가자. 네 기대와 내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인간적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을 보여달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전 그럼 얼굴 좀 봅시다. 우리도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답답해서 오랜 세월 응답도 안 되고 고난은 겹겹이 계속 쌓여져 오고 사방에 원수의 세력이 일어나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뭐에 서라? 여기 반석이 사실은 갈라진 반석의 틈을 얘기합니다. 동굴은 뭐예요? 반석이 갈라진 틈이 동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반석은 갈라진 바위 틈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그 동굴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 위에 서라.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할렐루야. 이 모세를 어디 사이에 둔답니까?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끔 혼자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3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뭐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오 놀랍 1절만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다 같이 시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출애굽기를 다시 보세요.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등은 보여준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지나가겠다 그러죠? 앞서 지나가신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8절을,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어떻게 보죠? 그분의 지나가는 자국을 계속 순종하여 붙쫓으면 뭘 보고 걸어가는 겁니까? 그분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등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등을 본 자는 무엇을 본 것과 같죠? 그분의 반임, 얼굴, 영광을 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19절에 내가 내 모든 어떤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하면 바로 엘리야가 빠졌던 함정이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지금 앞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 등 보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스톱, 스톱, 스톱. 그런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호렙이라는 산 동굴 앞에 양자는 마주 서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굴 앞에 대화를 마저 살펴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만군이라는 말은 짜바 플러스 엘로힘. 이 말은 그러니까 전능자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자 할 때 만군을 써요. 모든 격전과 싸움과 전쟁에 능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칸나라는 말인데 질투라는 말입니다. 이게 질투하기까지 열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데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그의 본심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나 대충 살지 않았어요. 제 사역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라면 그 논산 훈련소 앞에 그 바위가 하나 서 있더군요. 이한 목숨. 그 2주 전에 이제 아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한 컷 찍고 왔어요. 이한 목숨. 이한 목숨.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한 목숨? 나 바치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앞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었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현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 지진, 크고 강한 바람은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그 위대한 전투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크고 강한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분명히 그 역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인정하시죠? 예.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하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 자, 여러분, 아주 가느다, 제 친구 중에 음이 낮고 음성이 가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만나고 일하면 머리가 막 아파. 왜 그럴까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면 시끄러우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일단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액션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불, 지진, 바람 같은 역사도 누구의 현현과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질 않아요. 어디 계셨다고요?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임재하신다고요. 과연 이 극적인 두 그룹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서 엘리야와 오바디아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겼다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바디아는 그 바람 많은 불온의 역사 속에 궁궐에서 왕의 측근으로 숨죽여가며 그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재정을 대고 숨기고 먹였어요. 분명 이 두 사람의 패턴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역사라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떤 때는 너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양식과 패턴만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나의 역사지만 나는 이제는 일상 속에서 네 후계자가 준비되고 또 너를 조력할 이방의 왕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땅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준비하는가를 잘 보세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이게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방 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투정하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전부 뭡니까? 일반 역사를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이제 예후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울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누워서 사임서 제출하고 막가파식으로 대드는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불 같은 지진 같은 바람 같은 강력한 어떤 패턴의 사역으로 그를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를 협조하고 조력할 새로운 동역자를 예비시켜요. 근데 그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이방왕, 하나는 예후,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의 출신이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 아벨 무홀라는 포도주 밭인데 여기는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예요. 왜? 소가 몇 결입니까? 예? 소가 12결이 소예. 지금 밭에서 그 쟁기를 갈고 있는 일상에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 부활을 살라는 유진 피터슨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하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역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 특별한 환경입니까? 늘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애매하고 뭐 명확한 답이 없고 이게 뭐지 하는 비틀린 현실들. 이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에 눈을 열게 하시고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 3.1교회가 정말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역사하셨던 시대가 있었다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니까 이제는 고요한 일상을 통해서 애매한 환경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앞서 그 역사의 행위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할 자에겐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고요히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두벅두벅 순종하면서 걷는 그 순종이 우리 몸속의 DNA로 다시 배어나와야 돼요. 자꾸 각별하고 특별하고 특이한 거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 엘리야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매서운 무서운이 아니고 매서운 교만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떠밀려 있는 엘리야의 자기 본분을 확인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는 광야에서 넘어졌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유진 피터슨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에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기도하겠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언제나 그분의 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행위를 믿게 하시고 당장은 답이 안 보이고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뚜벅뚜벅 주께서 걸으라 하신 분명히 동행하실 그 길을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불확실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며 손으로 덮으셔서 언제나 일상에서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케 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종일 이곳에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며 그 소소한 또 한 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진행하셨고 이루셨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복음의 동지들 복중에 생명까지 병상에 신음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